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날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쉬움 가운데 2022년이 역사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역사란 그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단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교훈을 활용할지는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엄중히 마음에 새겨 우리 살아갈 새로운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속에 이 일을 극복해내기 위해 전심을 기울이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은 꼬리가 남아있지만 서서히 전 세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전제되기는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수 신문이 선정한 2022년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글귀인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곧 잘못이다 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를 지적한 말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또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새 출발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결론 또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 광야로 추방되어서 40년간 방랑의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 구원의 새 지도자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장엄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 애굽에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귀족 신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세에 추방이 되어서 망명객 신세가 되었습니다. 40세 중년의 나이에 겪었던 그의 신분의 급전직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감과 분노를 그에게 남겼을 것입니다. 광야의 힘겨운 노동과 거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려 노력했을 것이요, 끝없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려 노력하고 절치부심했던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고 젊어서 가졌던 꿈도 희망도 다 정돈했고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원한과 복수심도 사그라진 불꽃처럼 잠잠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청산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는 새 출발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새 출발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그 출발이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 출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새 출발은 관심사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0세 젊은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몰려 나왔던 망명객 모세는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애굽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못다 이룬 권력에 대한 꿈과 집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뜬구름 같았던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힘든 삶의 형편이 내게 주어졌을 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한때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현실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또는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참담한 것이어도 이 현실에 집중해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때를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벽하게 양을 치는 목동의 삶에 적응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장인 이드로 양을 치는 목동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이 현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이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희망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현실을 나름의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평온한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관심사가 또다시 전환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3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목재로 사용될 만큼의 또는 바라보기 아름다운 관상소와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일종의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입니다. 이집트의 시내산 기석 아래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곳에 센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그때 모세가 지켜보았던 가시떨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불이 붙으면 수초 내에 다 사라져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이 새로운 현장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신비한 불은 항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성령 강림의 모습에서도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장면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음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공식 명칭이 하나님이 친히 밟으신 시내산의 성스러운 수도원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 말씀에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모세의 관심사가 애굽의 권력투쟁도 아니요 광야 목동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한 것이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관심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경이적인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에서 하잘 것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고 인생 실패자가 되어버린 자기 삶에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고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가 분노에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절치부심의 생각으로 광야로 몰려 나왔을 때 또는 40년 망명생활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잊혀진 존재로 전락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현실이요 내 인생이니 나 홀로 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서러운 눈물로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그였으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12절 말씀에는 반드시 너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옥시절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1년 동안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하신 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대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모세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출발한 모세의 앞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엄청난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많은 포부를 가지게 되고 희망사항을 가지게 되고 여러 종류의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신앙의 부흥에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영적인 갱신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의 출발이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광야의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출발이 여러분들의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 요구하시는 말씀은 신분의 전환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중동 사람들은 신발이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 얻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물론 남루하고 더러운 옷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는 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옷과 신발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원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새로 신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이나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시도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은 온통 바위산입니다. 풀과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이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신발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핑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이곳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제게는 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벗고는 제가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하며 신발 벗기를 거절했더라면 그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건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에게 나를 따라라는 말씀하시를 쳤을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배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몹쓸 아비 노릇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였고 아버지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했던 호렙산의 신발처럼 중요한 것이었으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버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기를 밟아대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제도 등을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간직해온 관례라는 이유로 떠나기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벗은 것을 벗읍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소돔성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도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실 때에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그 두 손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면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출발되게 해주셔서 화려한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청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셔서 위대한 새 출발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돕기 위해서 출발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고민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대력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민과 계획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대가 가서 내 백성 인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곧 하시고 싶으신데 그대가 이 일에 책임을 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고 장인이들의 양을 치는 일을 위해 자기의 남은 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나이면 조용히 삶을 정리해야 오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생각만 해도 그에게 끔찍합니다. 바로는 가공할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족들에게는 배신의 상처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신 이 일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 능력밖의 일이어서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 삶을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그냥 두시면 그의 노후가 평안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한 노후를 주시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어서 역사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주역이 되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출발할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했는데 꿈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마게도냐를 건너갔던 바울이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에서 평생 돕는 조력자의 삶으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마게도냐 전도가 단숨에 전 그리스 반도를 관통하면서 강력한 헬라 문명권을 흔들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선교학자 스테판 닐은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드로아를 출발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순간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돕기 위해 출발한 그의 사역이 경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위력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적 현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인격적 침해를 당하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합니다. 자기 이익 여부가 모든 인간관계와 활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새해는 돕기 위해서 출발하십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돕기 위해 출발한 사람의 생애를 가장 위대하고 경이적인 생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출발하시면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합시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날 것을 과감히 떠납시다. 더 나아가 돕기 위해 주님만 의지하여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